할렐루야. 무엇인지 첫 번은 설레고 떨리는 법입니다. 첫사랑, 첫 직장, 첫 애기, 첫 시간, 첫 철야. 제게는 첫 철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청년들이 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주일날 그분들이 오셨군요. 제가 제주도에 따라가서 어제 저는 하루 먼저 당겨왔는데 참 놀랐습니다.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고 헌신이 잘 된 줄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잘 준비된 청년들을 이제 말씀으로 더 잘 준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풀어놓으면 야, 1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아주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요. 아, 정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3.1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철야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극적인 내용이죠.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첫 커플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겪은 시련인데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하나 알아둘 것은 유명한 만큼 우리가 그 본문을 너무 제한시켜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선 우리가 간절히 공동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이루어진 일인가 또 이것이 무엇을 도대체 말하고 싶은 내용인가를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절 16절을 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는 말은 이 지역에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기도처소라는 말은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구성했죠? 회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하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처소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사연이 굉장히 아파요. 어떤 여종인가 하면 여러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점을 쳐주고 그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말하자면 굉장히 슬픈 운명을 가지고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주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겪고 현장을 보았지만 이번에도 뭐 사모님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아주 봉변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엄청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각자 진에서 보고가 서로 오고 가겠지만 반면 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낮에는 그 지역의 목회자님들을 이제 모시고 또 교제하면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우리 청년들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도 제주도 땅은 섬이라는 독특한 그 이유 때문에 무속신앙과 토속신앙이 엉켜져서 그것이 기독교 속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도 이사할 때는 날짜 따로 잡고 심지어는 딱 밤 12시에 시간을 내서 그때 싹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제주도의 모든 귀신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시에 이사를 한대요. 절도할 뻔했습니다, 속으로. 야, 요즘도 대명천지 이런 일들이 있구나.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근데 이 여정은 심지어 전문적으로 사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여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정을 고용하고 있던 못된 주인들입니다. 무엇이 끊어진 것이죠? 이익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졌느냐, 상태가 고쳐졌느냐, 여기 관심 없어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기준으로 관심이 있을 뿐이지 한 영혼의 온전함과 고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안에서도 그런 악의 구조 속에, 비틀린 구조 속에 그런 부당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가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지 유익이 되냐 틀린 것이냐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자 이 주인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넣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9절.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어디로 끌고 가죠? 장터. 옛날 성경은 저잣거리 그랬는데 마켓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상가들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넓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켓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단지 바울과 실라는 이 도성을 소란케 하는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물 좀 따라 놓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져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1절을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다 같이 시작. 자, 매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원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험한 형벌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매로치라는 말은 그냥 사소하거나 단순한 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정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매질입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고반 죽도록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질은 특수한 매로 때립니다. 그래서 한번 살에 감기면 살점이 정말 툭툭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에요. 엄청난 책찍입니다. 여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리들이 뭐 하는 관리들인가 하면 매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빅토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빅토르라는 말은 몽둥이를 하나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부위별로 다른 막대기로 때릴 수 있도록 허리춤에다가 여러 종류의 매를 들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매질 전문가들이에요. 옛날에 어느 직업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리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결을 따라서 지독한 아픔을 수발하는 매질이에요. 그런 매를 엄청 맞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두어집니다. 23절을 잠깐 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둡니까? 깊은 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냥 깊은 옥이라고 돼 있는데 앞을 좀 잠깐 볼까요? 로마 감옥은 어디를 가든지 3층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코무리오라라는 보통 감옥이 있어요. 그냥 그건 지상이에요. 코무리오라.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범죄자들이 가두어지는 감옥이 인테리오라는 감옥인데 이걸 내옥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래층. 지한데 아래층에다가 가두어요. 그런데 여기 깊은 옥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깊은 옥이 아니라 정확하게 툴리아눔이라는 하옥을 말합니다. 하옥이라는 것은 감옥 중에도 제일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은 적어도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중범죄자들이나 이제 사형 집행을 앞에 둔 사람들만 이 하옥에 가두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하옥에 툴리아눔에 그냥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고를 차고 가두어집니다.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무 판때기면 양쪽 끝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양 다리를 이 양쪽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서 채워요. 그럼 사람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찢어질 정도로 벌려가지고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어디에 가두어져요? 제일 깊은 하옥에 지금 던져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이 밤에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간다 그랬습니까? 가고자 계획을 했습니까? 가려고 기도를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조용히 지났던 날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유람을 다녔어요? 관광을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이 마게도냐 이쪽은 사도 바울이 오려고 했던 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겨서 16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자, 수가 날마다 어떻게 돼가죠? 이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점점 잘 돼요. 교회도 막 부흥이 돼요.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요. 넌 됐다,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추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행선지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이 어디 쪽입니까? 북쪽 아시아 쪽입니다. 북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계속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행로가 아니에요. 사람도 늘어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계속 그의 행선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쪽은 북아시아 쪽입니다. 계속 자기가 행하던 대로,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잖아요. 7절을 좀 볼까요? 무시아 앞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성령의 거듭 가로막는 손길을 무시하고 무시야 앞에 이르러 어디로 또 가고자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무시야와 비두니아는 또 어느 쪽입니까? 계속 북아시아 쪽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로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도책을 보시면 계속 북쪽 아시아로. 일이 잘 되는데 왜 바꿔요? 행선지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9절 밤에 그 유명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성령님의 연거푸 거듭되는 제어와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로를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북아시아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그 유명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껄핏하면 선교지나 수양에 가서 전부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막 책상 위 같은 데 올라가서 길길이 뛰면서 이 밤에 나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생난리를 쳐요.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이 환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비전이고 그런 환상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들은 잘하세요. 근데 이런 거 왜 보여달라 그러죠? 얼마나 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보여준 이 비전이라는 환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전적 차원에서 보여준 환상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가로막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비상한 방법으로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집회를 해보면 전부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너 비전이 뭐야? 비전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막 젊은 놈이 비전도 없어. 그러면 아, 나는 정말 가짜인가? 나는 아닌가? 괜히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안 보여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모른다고 컴플렉스에 붙잡혀 있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단히 잘못 가고 있었어요. 북아시아로 행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행로를 가로막기 위해서 보여주신 비상수단이 뭐예요? 여기 환상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기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인정함에 신비바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격렬한 악유, 그러니까 말다툼과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 말이. 그게 인정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비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비전이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일이 잘 되는 게 전부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3.1교회 공동체 젊은이들의 가슴 한복판에 뻥 뚫리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운 입김을 뽑아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설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설득에 내 온 인생이 설득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왔는데 매질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다 평탄한 길이요 만사형통이라고 거짓 속삭임을 합니까? 아니에요. 선교사 내보냈더니 빼싹 말라가지고 암은 두세 개 걸려가지고 기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그 사람들이 무슨 화토 치러 갔나요? 예? 카드 놀이하러 갔나요? 땡기러 갔나요?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강도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겪고 죽음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게 선교의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길이고 하나님이 비전 속에 기다리고 있는 행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들이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지만 나에게로 오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 갖추어요. 그런데 이 매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매질이 아니에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 매 맞아봤어요? 정말 이 정도로? 거기 찬송이 나온다고요?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어떻게 그런 매질과 고통 속에 찬송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본론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미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는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을 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묻는 게 바보죠. 기도는 애라도 감기 하나 걸려야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손에 가시라도 박혀야 기도 한마디라도 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절박할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는 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이 기도도 그런 차원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처사가 이 감옥에서 이해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 여기 내가 온다 그랬습니까? 잘 되는 길 접게 하시더니 결국은 등떠미로 보낸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아우성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찬송은 형통할 때 하는 겁니까? 절박할 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형통할 때 하는 거예요. 최고의 환희스러운 게 찬송의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와 찬송이 함께 한 문장에 이 엉켜 있는 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일단 침을 발라서 표시를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듣더라라는 말은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찬송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을 본다. 안 믿는 표정인데 확인 들어갑니다. 시편 40편 빨리 한 번만 찾으십시다. 한 군데만 찾으십시다. 시편 40편. 자, 찾았습니까?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해 하셨도다. 3절 시작. 자,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어느 쪽입니까? 찬송을 봐요, 들어요? 찬송을 본대요. 아니, 찬송을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찬송을 듣는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보고 무슨 노래를? 새 노래를. 자, 이제 여길 보세요. 새 노래는 찬송을 보는 겁니다. 우리 POP팀도 보는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보는 거예요. 여기 본다라는 말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사람들이 깊이 경청한 그 듣다라는 에파크로아오마이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뭘까? 찬송은 어떻게 봐요? 찬송은 보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언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삶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만인에게 열매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그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율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경험할 때 사람들이 봐요, 들어요? 봅니다. 지금 감옥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느 한순간 한밤중에 뭘로 바뀌어요? 노래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옥중의 죄수들이, 간수들이 깊이 경청해요. 이야, 저 사람들은 이 뭔가 다르다. 이 뭔가 있구나.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이 아까 시편 40편에서 본다라는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깊은 경청. 다시 말해서 그냥 리스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락을 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쳐나오는 그 찬송 속에 저율스럽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고백과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이 죄수들이 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듣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터쳐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이 밤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뼈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에 맞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로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옥은 로마의 가장 핵심 그룹들이 전부 몰려있는 감옥이에요. 여기에 정치인들이, 여기에 수많은 로마의 관료들이 이 감옥을 중심으로 몰려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에 처하나, 부유함에 처하나, 매질을 당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나는 기쁘고 기쁘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매질을 통해서, 나의 매임을 통해서, 나의 처절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저 간수들을 통해, 저 로마의 집정관들을 통해 흘러들어갈 수만 있다면 매질이야, 아픔이야, 고난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간절한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그 의미가 전 인격 속에, 자기의 전 인생 속에 열어지면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통곡을 터뜨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뭘 통했다고 돼 있죠? 심정을 통했다고 돼 있어요.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슴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계집도 아이 하나가 없을 땐 이렇게 인생이 무의미하고 흔들거리는데 그만 하나님도 자기하고 처지가 똑같은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하나님도 없었어요. 누구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한나와 하나님이 처지가 똑같음으로써 심정이 통했다고요. 그래서 한나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프고 가난한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통에 묶여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리며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 정점의 순간에 펑 하고 가슴이 뚫어지는 경험을 해요. 이게 나의 매임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나의 매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구나.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아멘?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보십시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석방만을 위해서 했던 기도였다면 이때 도망 왜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여서 이를 자유롭게 했어요.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이때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이제는 이 매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임을 주셨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아, 나의 고통과 나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자기가 묶이고 자유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증언해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역할을 못해요. 고난이 막 머리로 들이받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마주하고 희죽희죽 웃어요.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고난이 고난 꾸시를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행세를 못해요. 오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 공동체는 고난이 고난의 역할을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입술 속에 터쳐냈던 그 기도와 그 찬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하늘문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찬송과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인데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고요.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주를 참사
다같이 한번 머리 숙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두 가지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를 지난 2년간 혹독한 아픔 가운데에도 눈동자처럼 붙드셔서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천천만만 손들어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3.1 공동체를 통해서 표지판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귀한 구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픔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분명 그 고통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찬송토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찬송이 내 입술에 오늘 이 밤에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취약일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연약한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강력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청년들을 이곳에 모으시옵소서.